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예, 고생은 안 하셨나? 네. 우리 그 하루 동안에 혹시 마음 상한 일이 있으시진 않으셨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아이와 이제 제가 그냥 기분 좋게 하려고 했던 말이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의도하지도 않았던 그런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감정이 너무 상해가지고 제 마음이 좀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또 작은 의견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면서 또 감정의 파도가 치기도 하죠. 사실 코로나 이후에는 감정 조절 장애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고 있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요, 현대인은 사람들이 그 감정의 파도는 탈 줄을 알지만 그 감정을 다스릴 줄은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때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면 감정의 파도가 치고 이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20장과 21장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요,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신앙이 뒤흔들린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감정의 파도가 몰아칠 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민수기 20장 2절부터 나오는 사건은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은 물이 어디 있는지 봐도 찾지 못하는 사건이다라는 생각을 혼자서 해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 중에 물이 없어서 이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 옛말에도 좋은 말도 세 번 하면 듣기 싫다라는 그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 학원 날 매일 불평과 불만을 그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홍해를 맞닥뜨리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우리가 죽어서 묻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냈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물이 쓰다고 해서 또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써서 또 불평과 또 불만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 죽겠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 가마 옆에 있었는데 지금은 먹을 게 없다 이러면서 불평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참 갖가지 이유로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는데요.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은 아주 반복적인 그 원망에서도 절정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시점이 이제 광야 40년 동안을 다 지내고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의 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도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목이 마르다 하면 물을 주셨고 배가 고프다 하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오늘 물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불평과 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를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지금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냥 읽어도 듣기가 참 좋지 않습니다. 아, 우리가 진작에 확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땅을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라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면서 인도해 가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사실 이 물이 없었던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고 물을 마시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리고 이미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참 제가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너희들은 내가 물 이렇게 먹이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주었는데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호통치고 그렇게 벌을 내리실만도 하신데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뭐 호통치거나 야단치는 그런 말씀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모세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분명한 차이는 그 출애굽기 17장에 나왔던 마사와 르비딤 사건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게 하셨지만 오늘은 반석을 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선언하라, 말씀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반석에게 말을 하면 됐는데 사실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20장 10절과 11절 말씀 자막에 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냥 반석에게 명령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두 번을 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죠?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모세가 반석을 칠 때 어떻게 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쳤을까요? 그냥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해도 아마 이렇게 들어서 힘껏 내리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모세는 이미 지금 감정적으로 상해 있고 또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화가 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냐면요. 매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 네. 모세가 지팡이를 두 번 쳐서 물은 나왔어요.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분명히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같은데 참 이렇게 모세가 40년간 그 광야에서 고생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저로서도 두렵고 또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야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이렇게 불평을 하다 보니까 이 모세도 이제 화가 나서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것이죠. 그 마음이 상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감정의 파도가 막 일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에돔이라는 나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면 금방 도달할 수 있는데 에돔이 우리가 지나가겠다라고 했더니 지나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네, 지금까지 사실 그 하루 길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코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에돔이 그 거기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다시 또 빙빙 돌아야 되고 또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이제 마음이 상하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음이 상하니라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혼이 짧아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상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이 그동안 공급해 주셨던 거, 또 인도해 주셨던 거,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또 값없이 여기게 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21장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배가 불렀나 봐요. 그렇게 없을 때는 죽을 것 같다, 배고프다 막 이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찮은 음식이다,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불뱀을 보내십니다. 죄에 대한 거룩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불뱀으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이 물려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모세에게 이제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네, 하나님은 이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면서 모세에게 막 중보기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을 살리시는데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시 살게 됩니다. 삶과 죽음 가운데서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노뱀을 보라고 했으니까 그냥 쳐다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구원의 방편, 그 방식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서 바라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상한 마음의 파도가 일더라도 믿음으로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됩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자신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노뱀을 들어서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뱀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입니다. 죽게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앞에 사건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20장과 21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 할지라도 그 감정의 파도 앞에서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감정의 파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경솔하게 행동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세가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과 원망을 할 때 거기에 잠식되어서 더 어려운 일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과 21장의 두 사건을 종합해 보면요, 모세는 상한 마음에 경솔하게 행동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실패의 장면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회복을 위한 길을 반드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노뱀을 보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의 자리 그리고 감정이 파도치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생명과 회복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한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며 또 어떻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상한 감정이 되었을 때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진실하게 토로하십시오. 다윗은 상한 감정을 수없이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다윗의 시편 말씀들을 보면서 그의 고백 속에 담긴 진솔한 마음들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5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네,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프고 죽을 것 같은 그 사망의 위험이 이르렀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9편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네, 시편 34편 6절도 읽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네, 다윗은 이 시편 말고도 너무 많은 시를 통해서 그의 모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바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를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두 번째,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애쓰십시오. 감정의 파도가 치면 모든 상황을 덮쳐 복잡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상한 마음이 의심과 불신을 부를지라도 그럴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휘몰아치는 감정에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엎드릴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회복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한 마음을 품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의 감정을 너무 잘 아시는 체휼하신 분입니다. 체휼이라는 말은 몸소 겪어서 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상한 마음을 잘 아시고 또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슬퍼하시기도 하셨고 마음이 괴로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까지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한 감정을 그분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자녀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했는데요. 그때 그거를 묵상하고 있으니까 자꾸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좋게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려고 했던 말인데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그런 그 오해가 생기면서 좀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서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이게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감정이 절제가 안 되고 계속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 읽었던 말씀이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이 더 많이 그렇게 와닿았던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차츰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스려주는 걸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나의 부족함도 더 살피게 되고 아 내가 참 말하는 것을 잘 못하는구나 다음엔 또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또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까지 그렇게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상한 감정에 계속 그 파도가 치고 또 더 어려운 일들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상한 마음으로 감정의 파도를 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진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길 축복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으며 소망이 있습니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십자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신 여러분들의 그때를 생각하면서 아 이럴 때 정말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내가 나아가야 할 것은 보좌 앞이고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